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고 상원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집단 학살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아일랜드 정부의 사의를 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서 만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틴 총리와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과 에너지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러시아에 대한 7차 제재 패키지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마틴 총리는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에 속한다며 아일랜드는 발걸음마다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아름다운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아일랜드가 옹호하는 모든 것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는 러시아의 이런 행동들을 용납할 수도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총리는 또 아일랜드는 전쟁을 피해 들어온 4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을 환영했다며 그들이 원하는 만큼 아일랜드에 머무는 것을 환영하고 우리의 집은 당신들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타라스 비소츠키 우크라이나 농식품부 차관은 어제 올해 곡물 수확량이 적어도 5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소츠키 차관은 이는 1년 전에 8,500만 톤보다는 감소한 수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중 파종 작업과 보급 등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올해 수량 능량이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난 5년 평균보다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비소츠키 차관은 최소 5천만 톤의 곡물 또는 그 이상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모든 것은 오는 10월에 가늠할 수 있는 옥수수 수확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국내 곡물 소비량은 2천만 톤보다 적은 수치라며 이는 올해 적어도 3천만 톤을 수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소츠키 차관은 지난 3월에 35만 톤, 4월에 100만 톤, 지난달에는 210만 톤을 수출했다며 이는 흑해 항구를 제외한 우리의 보급로 대안들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 장관이 오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발리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중러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질문에 왕 부장은 현재 라브로프 장관과 만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왕 부장이 이날 오전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유럽연합 EU 외교장관 등과 각각 양자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 등의 외교장관도 양자회담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5일 기자들과의 전화회견에서 곧 열릴 예정인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최우선 목표는 진지한 외교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소통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최근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른바 법치기반 국제질서는 실제로는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소수의 나라들이 만든 그들만의 가족규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자신들이 적합하다고 보는 국제법만 준수하고 있다며 나토는 군사력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나토와 긴밀한 공조 아래 중국과의 경쟁을 고취하고 단체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나토의 역사는 분쟁을 만들고 전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됐다며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자의적으로 전쟁을 개시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나토에 대한 체계적 도전은 중국이 아니며 나토야말로 세계 평화와 안보에 체계적인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들을 통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 수장이 어제 이례적으로 중국이 야기하는 중대한 위협들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경고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과 켄 맥컬럼 영국 보안국 MI5 국장은 이날 런던에 소재한 보안국 본부에서 처음으로 공동기자회견을 열면서 중국의 위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7일 목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공중보건 분야를 겨냥한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식량난과 코로나 등 국제적 도전에 대응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고테멜러 전 나토 사무차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나토는 한국과 일부 합동 군사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4도, 최고는 23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공중보건 분야를 겨냥한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들은 공중보건 분야가 몸값 지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속 이 분야를 노릴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간시설안보국 연방수사국 FBI는 6일 부처 간 합동 사이버보안 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의 랜섬웨어 해킹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들 부처는 북한이 악용한 마우이 랜섬웨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이버 보안주의보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주의보는 북한의 국가지원 사이버 행위자들이 지난해 5월부터 미국의 보건 의료 분야와 공중보건 분야의 조직을 겨냥해 마우이 랜섬웨어를 사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한 뒤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해킹 수법입니다. 주의보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이후부터 미국 연방수사국이 공중보건 분야에서 발생한 다수의 마우이 랜섬웨어 해킹을 파악하고 대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국가지원 사이버 행위자들은 마우이 랜섬웨어를 이용해 전산상의 의료기록과 진단기록, 인트라넷 서비스 등을 포함한 서버를 암호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공중보건 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장기간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같은 피해로 인해 실제 북한 해킹 조직에 해킹 해제를 대가로 금전을 지불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의보는 북한 정부가 후원하는 사이버 행위자들은 의료기관들이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킹 해제에 대한 몸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추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이유로 북한 해킹 조직이 미국의 공중보건 분야를 계속 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킹 해제 대가로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파일이나 기록의 복구를 보장하지 못하며 제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피해 발생 시 금전을 지불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재무부가 발표한 랜섬웨어 지급 관련 제재 위험과 이 같은 위험 완화를 위한 기업들의 사전 조치를 강조한 권고안을 참고해 관련 조직들이 사이버 보안 관행을 채택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랜섬웨어 공격 관련 법 집행에도 완전히 협조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주의보는 또한 마우이 랜섬웨어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즉시 지역 FBI나 시사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랜섬웨어 해킹 분야에서 지속적인 위협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7년 워너크라이 2.0 랜섬웨어 공격으로 미국과 아시아, 영국 등 150여 개 국가의 항공과 철도, 의료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복구 대가로 암호화폐를 요구한 것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또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의 스콧 베리어 국장은 지난 3월 하원 군사위 정보특수작전소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 해커들이 제재를 회피하며 특히 암호화폐 탈취와 랜섬웨어 등의 범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는 현재 북한 등 해외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강력한 보호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랜섬웨어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공화당의 거스 빌리라키스 하원 의원이 최근 발의한 랜섬웨어 법안은 해외 위협으로부터 미국 내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북한 등의 개인이나 기업, 정부가 연루된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법안 발효 1년 이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식량난과 코로나 등 국제적 도전에 대응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의 주요 의제로 식량과 에너지난 완화, 기후변화 대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국제 보건안보 강화, 러시아의 계속된 우크라이나 침공에 국제적 영향 대응 등을 꼽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6일 미국과 G20 더욱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한 세상 함께 만들기라는 제목의 설명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토니 블링컨 장관이 7일과 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주요 경제국들과 협력해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적 도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등과 양자회담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이 G20에서 세계적인 선진국, 신흥국들과 직접적으로 관여해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이래 G20의 의제가 확대돼 경제 문제와 교차하는 정치사회적 문제들도 다루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 포럼에서 집단적 행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식량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제적인 경제 불안정에 대응하겠다는 인도네시아의 G20 우선순위를 미국은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국제적 도전에 대응해 집단적 행동을 동원하는 데 다자주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미국은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다자회의와 다자기구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진전시키는 다자주의적 비전은 국제법, 민주주의, 인권에 기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모욕했다며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고 부정한 전쟁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초래했다며 긴밀한 국제적 협력과 분명한 결의로 이러한 뻔뻔한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아울러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러시아가 과도한 전쟁을 벌이는 한 평상시와 같을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한일관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선 양국의 새 지도자들이 공동의 위협에 맞서 손잡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7일 시작되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한국을 보는 참가국들의 눈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outh Korea being more of a global player. You know, it's one of the 10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나토 정상회의 이후 한국이 국제무대의 주요 당사국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 역시 비슷한 평가를 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really lifted its game, if that's the right phrase to use.
한국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외교적 위상을 한층 높였으며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공유하는 가치를 분명히 밝혔다는 것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G20 외교장관 회의에 나토 정상회의의 후속 실무회담 성격이 있다며 만약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다면 미국이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도 예전보다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part of an expanding network of countries.
한국은 더 이상 지역 문제에만 집중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여러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국가 집단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넘어 중국, 인도태평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까지 한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리비어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한편 8일까지 진행되는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2월 미국 하와이에서 만난 이후 5개월 만이며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국이 자임해야 할 역할이 예전과 달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creasing maritime domain awareness with nations in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enhancing maritime security.
클링너 연구원은 남중국해와 태평양 등 중국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지역에서 한국이 영해 문제 등에 더 목소리를 내고 나아가 연합군사훈련에 참여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급히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가입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기보다는 다양한 양자관계를 다중으로 맺으면서 인도태평양의 세력균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stead, Seoul can engage in various and multiple multilateral initiatives. Sort of the...
그런 방식으로 한국이 인도태평양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고 동남아 국가들과의 유대도 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갈등이 미한일 3자 협력을 저해하는 문제라는 데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새 지도자들이 공동의 위협에 맞서 손잡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question that Seoul and Tokyo both feel the same sense of threat in the region. And that ought to, and I think it's going to, provide the basis.
양국은 지역 내 민주국가로서 비슷한 외부 위협을 마주하고 있으며 그것이 과거를 넘어 더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는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도 비슷한 전망을 했습니다.
But I think what we see with Kishida and certainly Yoon Suk-yeol is saying let's get together on these regional security issues and beyond regional security issues.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한일 양국 지도자가 영내 안보에 협력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양국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안보 문제에 미국과 협력할 뜻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한국과 일부 군사훈련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즈 고테뮬러 전 나토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고테뮬러 전 사무차장은 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유럽에서의 긴밀하고 집중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테밀러 전 사무차장은 중국이 서방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충돌을 원치 않아 조심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선 나토는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역량과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나토 사무차장을 역임했고 그보다 앞서 5년여간 미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담당 차관을 지낸 고테밀러 전 사무차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고테밀러 전 사무차장님,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이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I think it is significant in several ways. First of all, Sou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 very strong partner of NATO for some time. I remember when I was
여러 면에서 중요한데요. 우선 한국은 이미 상당 기간 나토의 강력한 파트너였습니다. 제가 나토 사무차장으로 있을 때 한국의 대사와 정치 지도자들을 나토 본부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긴밀한 협력 관계였죠. 하지만 나토 동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계기를 잘 활용해 유럽 안보에 아시아 국가들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일본 총리들이 만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죠. 정상 외교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나토와 한국이 이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번 정상급 회동을 계기로 실질적인 협력이 어떤 부분에서 심화될까요?
With NATO, I think it will translate into further close and intense work in Europe. After all, NATO is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유럽에서의 긴밀하고 집중적인 협력 활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결국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니까요. 한국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 지원 등을 제공했습니다. 나토가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나토가 동맹체로서 인도태평양에서 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미국과 같은 중요한 나토 회원국들은 한국과 긴밀히 연대하고 있고 한국과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한 연합훈련이 더욱 강화됐죠. 하지만 한국의 나토와의 협력은 유럽 지역에서 배가 될 겁니다.
나토가 안보 협력체인데 한국과 나토의 군사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뜻인가요?
I think that it is both working together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new military innovations, new technology, working together to develop
새로운 군사 혁신, 신기술의 영향을 한국과 나토가 함께 이해하고 군사 역량을 함께 개발하며 일부 훈련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나토가 인도태평양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토의 새 전략 개념에 중국이 구조적 도전으로 명시됐고 인도태평양 4개 나라가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됐습니다. 나토에 있어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이 커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This process was beginning while I was still the Deputy Secretary General of NATO in 2016 to 2019. At the time, I was asked by the Secretary.
제가 나토 사무차장이었을 때, 즉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러한 움직임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제게 벨기에 브뤼셀 주재 중국 대사와 긴밀히 협력해 중국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할 걸 지시했습니다. 신흥 강국인 중국이 유럽의 무역과 경제는 물론이고 잠재적으로는 안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합동훈련을 위해 발트에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따라서 나토가 중국과 연락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죠. 지금까지도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는 중국이 도전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중국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나토가 계속 중국과 협력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보고 양측은 군축과 비확산 문제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토의 현재 가장 큰 관심, 전략 개념의 가장 큰 강조점은 러시아의 위협입니다. 나토가 중국과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고 이에 따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협력국들의 중요성도 배가 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 협력한다는 기조였습니다. 한국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까요?
I think President Yoon has been clear since he came into office that he wants to deliver a strong message of clos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과 다른 동맹들, 파트너들, 그리고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억지와 방어를 새롭게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미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들이 한국에 도착해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해한 절차를 재개하고 연합 군사훈련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들에게 미국과 한국이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 더욱 긴밀한 연대에 나서는 데 대해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동맹들에게 나토 헌장 5조와 같은 공약을 경제 문제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일각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I think the United States obviously is using its economic power in many ways. And when you look at China, for example, it is now in a delicate balancing act.
미국은 명백히 경제적 힘을 여러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묘한 균형 잡기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의 무역과 경제 협력으로 인한 세컨더리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죠.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경제적 능력을 활용하고 있고 중국도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컨더리 제재는 물론 미국과의 경제적 충돌 그 자체를 피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저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대대적이고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과 충돌할 것이고 미국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중국도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막대한 경제력을 행사할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미국의 그러한 능력을 나토 헌장 5조와 같다고 규정하는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동맹, 파트너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지하기 위해 협력할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8년 나토 사무차장으로 재임하실 당시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나토가 북한 비핵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나토가 북한 비핵화에 어떤 새로운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n this denuclearization process, of course, a lot depends on what NATO member state, the United States, calls upon NATO to do. Of course, the United States.
나토의 회원국인 미국이 나토에 어떤 요구를 하는지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만일 나토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초대를 받는다면 기꺼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나토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나토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적 정책을 통해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또한 핵 비확산 체제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외교의 실질적인 측면에서 나토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부는 분명히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나토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외교적인 협상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비핵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It could be both. Again, NATO has a good deal of experience with nuclear risk reduction, nuclear security work, ensuring safe and secure.
둘 다 가능합니다. 나토는 핵 위협 감축, 핵 안전, 민간 핵 시설의 안전한 해체 등에 상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토 국가들은 상당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 국가들의 그러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실로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애덤 쉐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오는 8월 1일 개막하는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재검토 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이 논의돼야 할까요?
A perennial issue for the NPT review conference is the status of DPRK's withdrawal from the NPT. Because the hope of the
북한의 NPT 탈퇴는 NPT 재검토 회의에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NPT 조약 체결국들은 북한이 다시 돌아오길 언제나 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재검토 회의에서는 북한 사태 이후 앞으로 탈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계속 논의하고 있고 이번에도 다뤄질 것으로 봅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NPT 체결국들은 NPT 조약상의 군축과 비확산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동의 필요성에 집중할 겁니다. 그들은 또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할 겁니다.
NPT 체결국들이 북한을 규탄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Well, the NPT does have, I would say, a powerful moral suasion throughout the world, and the isolation of the DPRK to which I referred earlier is no small thing.
NPT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도덕적 경고를 보냅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뉴욕에서 열릴 NPT 재검토 회의를 비롯한 국제 외교에서도 고립됐고 국제 경제에서도 고립돼 있으며 수년간 채택된 일련의 제재에 따라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NPT 공동체 그 자체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지는 않지만 NPT 체결국들이 군축과 비확산,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책임의 연장선에서 대북 제재를 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PT 체결국들은 북한을 처벌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바이든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을 조언하십니까?
From what I am seeing in the press and the media, there already are efforts to prepare further sanctions, further isolation for North Korea. So certainly,
제가 언론을 통해 파악하기로는 벌써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을 더 고립시키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제적 압박은 코로나19의 재앙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불행에도 영향을 줍니다. 북한 정권이 자국민들에게 그러한 경제적 고립을 불러오는 건 극도로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코로나19 백신 제공을 제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이 그 지원을 받길 바라지만 북한은 아직 긍정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경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방위와 안보 분야에서도 계속해 조치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현재 미얀 간 F-35 전투기 합동훈련의 연장선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담당 차관을 역임한 로즈 고트밀러 전 나토 사무차장으로부터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의와 북한 비핵화에서의 나토의 역할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또다시 이중 기준 주장을 내세우며 비판에 나선 데 대해 전직 미국 관리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한국의 우주발사체 누리호 성공과 관련해 이중기준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을 한국 등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북한의 국제조약 위반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993년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 선언이 그 시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this goes back to their original withdrawal from the NPT back in 1993.
북한은 NPT 가입 당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모든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신고해 사찰을 받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탈퇴를 선언하고 조약 의무와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은 모든 핵활동,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며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을 한국 등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등이 한국의 우주 개발을 허용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금지하는 상황을 이중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대해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는 북의 우주 개발은 아무리 평화적 목적이어도 도발과 위협으로 제재 대상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건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우주 군사화를 노린 것이라도 평화적 목적이라며 아무 일 없는 듯 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용 시험이라고 규정하면서 우주개발 명분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인공위성 등 우주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는 각각 위성과 탄두를 우주에 올리는 추진체 기술 등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와 관련된 활동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우주 발사체 금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북한과 중국 등의 논쟁거리로 삼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우주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이 미국과 한국 정부 등의 해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등에 대해 어떤 물체를 탑재하고 궤도를 돌 수 있게 하는 로켓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왔습니다. 18745 등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 채택된 대북결의 2270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어떤 형태의 기술 협력도 금지한다면서 위성 발사 또는 우주 발사체 포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대량 살상 무기 활용이 가능한 미사일 기술이 포함된 북한의 이른바 평화적인 우주 활동도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the resolutions were pretty clear that, you know, if they're engaged in quote peaceful and quote space launch activity that involves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탄도 미사일 관련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우주 발사체의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모든 로켓 기술은 WMD 운반 수단을 포함해 군사적 목적을 위한 용도인 로켓 체계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관련 조약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며 이런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북한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북한의 이중기준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해묵은 주장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한국의 우주 개발은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의 목표가 미국과 다른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핵능력을 개발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평화적 우주 탐사와 발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약 등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은 완전한 투명성과 함께 국제의 규범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개발되고 있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21일 자체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두 번째 도전 만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993년 6월 최초의 과학 로켓을 발사한 지 30년 만에 1.5톤급의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말부터 위성 발사를 시도해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2호기와 2016년 2월 광명성 4호 등 두 기의 위성을 궤도상에 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 위성은 여전히 궤도를 운행하고 있지만 지상교신과 데이터 전송 등 정상 작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내 한인 단체들과도 협의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하는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이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조항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토록 하는 안건을 최근 새치기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안건은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제출됐으며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과 반테일러 하원 의원도 이 과정에 동참했습니다. 이 조항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화상 방식 등을 통해 상봉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이산가족 상봉 방안 모색을 위해 미국 내 한인 지역사회 대표들과도 협력할 것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게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현재 5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그리고 미국 내 한인사회와의 협력 상황을 북한인권특사가 국무장관을 대신해 의회에 보고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법안 발효 12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고 유엔 해당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의회 내에선 행정부의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여러 입법 활동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원 세출위는 최근 새 회기연도 국무예산안에 첨부한 보고서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국무부가 향후 미국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미국 내 한인단체와 협의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한인 명단을 파악할 것을 촉구하는 문구를 담았습니다. 상원에는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도 계류 중입니다.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 의원과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지지 의원 수를 꾸준히 늘리며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하원에선 지난해 7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한인을 포함하는 등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과 결의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결의에 따르면 북한 내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은 2001년 기준 10만 명으로 추산됐지만 고령인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최근 들어선 그 규모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변호인이 법원 출석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이번이 아홉 번째로 문철명이 수감시설에서 두 번이나 격리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철명의 국선 변호인은 5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7일로 예정된 법원 심리를 또다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번 요청이 검찰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문철명은 2021년 5월 13일 인정심문을 받았지만 검토해야 할 증거의 규모와 격리시설에 한 차례 이상 수감됐던 문철명에 대한 접견 제한 때문에 이 사건의 처리가 필요 이상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문철명의 변호인 중 한 명이 다른 재판에 참여하고 있어 7일 법원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출석 연기를 원하는 사유로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새 법원 심리일을 3주 뒤로 제안했습니다. 담당 판사가 이번 연기를 최종 승인할 경우 문철명의 법원 출석은 지난해 7월 이후 아홉 번째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돼 지난해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입니다. 앞서 문철명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변호인과 검찰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법원 출석을 연기해왔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구체적인 배경 설명 없이 올해 1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문철명이 격리됐다는 사실을 밝혀 일반적인 변호인 접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문철명은 최초 선임된 국선 변호인 외에 프로보노, 즉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욕 출신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문철명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문철명이 알포드 플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알포드 플리는 검찰의 증거는 인정하지만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검찰과의 형량 합의 방식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형량 합의인 플리 박앤과는 다른 것으로 일반적인 방식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출신인 정홍균 변호사는 당시 BOA에 알포드 플리는 과도한 형량을 피하고자 할 때 피고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검찰과 합의를 잘 이룬 뒤 판사가 형량을 선고할 때 긍정적 요건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문철명과 알포드 플리 방식의 협상을 할지 더 나아가 판사가 검찰과의 합의 내용을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은 북한에 장기간 억류 중인 한국인 6명 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외국인 억류와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자유로운 영사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고 한국 통일부는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한 송환 추진 노력을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와 관련해 사무총장은 북한 정부가 모든 억류자와 실종자의 생사 또는 행방을 밝힐 것을 권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5일 관련 문제에 대한 유엔의 조치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피해 가족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일본과 한국, 기타 국가에서 납치된 사람들의 납치 억류 경위와 생사를 명확히 밝히고 모든 납북자를 즉시 송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과 국제 납치, 강제 실종 등의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평화를 위한 신뢰 구축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유 대변인은 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유는 2022년 3월 인권이사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에 따라 북한 정부에 납치되거나 강제 실종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이들에 대한 즉각적 귀환 실현 보장 등 선의를 갖고 투명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유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다른 국가 국민에게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기반으로 영사들과의 자유로운 소통과 접근을 포함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북한 당국에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963년 채택된 비엔나 협약은 체포, 구금된 외국인이 영사 접견 등 영사적 보호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유 대변인은 북한이 억류된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고 그들이 가족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27일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을 계기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 6명에 대한 입장을 물은 BOA의 서면 질의에 억류자와 납북자 문제 해결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향후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이들의 생사 확인 및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유엔 및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해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지지와 공감대 확산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억류된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준길 씨와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 등 6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의 송환을 위해 한국 정부와 유엔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청원이 세계 최대 청원 전문 사이트 change.org에 올라온 지 2년이 됐습니다. 당시 청원을 게시한 Save Six Koreans는 자신들을 한국계 청년들이라고 밝히고 이들 억류자들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모두 북한 당국에 체포되기 전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위험에 처하거나 굶주릴 때 도왔던 사람들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어 유엔과 한국 정부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이 개성공단에 남겨둔 버스가 개성 시내를 운행 중인 사실이 북한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한국 자산 무단 사용 정황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북한의 이런 불법 행위는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개성 시내의 풍경이 담긴 지난 3일 조선중앙TV 보도에 익숙한 차량이 눈에 들어옵니다.
개성시에서는 15시 현재 최고 온도 33도, 습도 75%였습니다.
북한 전역을 덮은 폭염 소식을 전하며 개성 시내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보여주려 했지만 공교롭게도 한국제 버스가 다니는 모습이 함께 찍혔습니다. 파란색 페인트로 제조사 로고를 가렸지만 앞유리의 왼쪽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고 지붕에 하얀색 에어컨이 설치된 외관이 현대자동차 에어로시티와 일치합니다. 에어로시티는 과거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될 당시 한국의 개성공업관리위원회가 북한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공한 버스입니다. BOE는 과거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에어로시티가 북한 개성 시내와 개성공단 내에서 운행 중인 사실을 몇 차례 보도했는데 조선중앙TV 보도를 통해 이 버스의 무단 운행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에어로시티 버스가 텔레비전 화면에 잡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언론도 조선중앙TV를 통해 에어로시티 버스가 포착된 사실을 비중 있게 전하면서 한국 자산의 무단 사용을 공식 확인하는 분위기입니다. 에어로시티가 활보하는 정황은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래닛랩스가 4일 개성공단의 가죽과 가방, 신발 지구에 위치한 한 공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파란색 물체 여러 개가 보입니다. 뷰어인은 과거 촬영된 고화질 위성사진을 분석해 해당 파란색 물체가 에어로시티와 모양이 동일한 버스 9대라고 전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버스가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도 에어로시티를 이용해 단지 내 공장으로 북한 근로자를 실어나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에어로시티 버스에는 25명에서 50명까지 탑승할 수 있어 9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근로자는 최대 450명에 달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촬영된 고화질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개성 시내 곳곳을 운행 중인 에어로시티 버스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맥사 테크놀로지가 지난해 3월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개성 시내 도로를 달리는 파란색 에어로시티가 촬영됐습니다. 또 개성공단 한국 쪽 입구 부근의 군부대 혹은 학교로 추정되는 건물 공터에서도 에어로시티 버스가 정기적으로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장소는 인파로 추정되는 점들이 자주 관측돼 군부대 혹은 개성공단 경비병력이 상주하는 부대일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만약 한국 자산이 북한 군부대에서 활용되는 것이라면 거센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개성공단에 제공한 에어로시티 버스는 290여 대에 달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개성공단 내 버스 차고지에 모여있지만 약 30대는 현장에 사라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위성사진에 운행 모습이 포착된 버스는 사라진 30대 중 일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각국이 북한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 측 버스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차량 금수 조치를 위반한 셈이 됐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2020년엔 한국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북 전단을 통해 유입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의약품을 북한에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일 경기 김포에서 해열진통제 7만 알, 비타민 C 3만 알, 마스크 2만 장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보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대형 풍선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중국에서 유입된 악성 전염병을 확산시키고 대북 전단에 전가한 위선자 김정은 궤변을 규탄한다는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이 달려있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남북 방역협력 추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런 식으로 풍선을 통해 북한에 보내는 시도를 자제해 주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물품을 운송한 북한 고려항공 수송기 3대가 격리구역을 떠나 기존 계류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50일간 의무 격리 기간을 거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평양 순안국제공항 북부 활주로 지대에 머물던 북한 고려항공 수송기 3대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들 수송기는 지난 5월 16일 방역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중국 선양 타오신 공항을 다녀온 고려항공 소속 인류신 76 기종으로 기존에 머물던 남쪽 계류장이 아닌 북부 활주로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중국을 다녀온 수송기 3대를 순안공항 북부지대에 격리 중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5일부터 이들 수송기가 머물던 북부 활주로가 비어있고 대신 남쪽 계류장에 항공기 3대가 등장했습니다. 북부 활주로에서 사라진 3대와 동일한 크기로 이들 수송기는 격리 약 50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상 북한은 선로나 선박을 이용해 제한적으로 반입된 물품을 장기간 격리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북중 접경지역 인근의 의주 비행장에 대규모 소독시설을 만든 북한은 열차를 이용해 운송된 화물을 이곳에 최대 3개월간 보관해왔습니다. 또 선박을 이용한 물자가 유입되는 남포항에도 대형 컨테이너를 이용한 외벽을 만들고 일정 기간 물품을 격리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북중 노선을 운항한 항공기에 대해 최대 50일의 격리 기간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소식을 전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항공기에 대한 7주 격리 기간은 선로로 유입된 물품에 대한 3개월보다는 짧지만 남포의 선박으로 유입된 물품에 적용되는 1개월보다는 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송기 3대가 제자리로 돌아간 것과 달리 수송기 등장 시점에 맞춰 북부지대 활주로에 나타난 화물 추적 물체 일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BOA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순안공항 북부 활주로 3개 지점에 길이 17m의 직사각형 물체 여러 개가 양옆으로 붙어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화물보다 크기가 다소 줄어든 형태의 물체가 5일자 위성사진에서도 확인돼 일부 물자는 여전히 활주로에 계속 보관되거나 격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화물 보관 지점 3곳 중 한 곳에 역 니은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기도 했는데 현재 이 구조물은 보이지 않아 해체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B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는 자유롭고 건강하며 독립적인 언론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이 사회의 민주주의 기관들을 해치고 파괴하는 정부의 잘못과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일반인들에게 사실을 보도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언론은 정부를 보전하고 권력에 개입합니다. 권위적인 지도자와 정부는 언론 흐름을 통제하거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뉴스를 제거하려고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독재자들은 독립적인 언론을 침묵시키기 위해 잔인하게 탄압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기자와 편집자, 언론사주들은 고통을 당하며 거짓된 비난을 받기도 하며 수감되거나 물리적으로 공격을 받고 심지어 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관인 국경 없는 기자들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1,100여 명의 기자들이 피살됐습니다. 올해에는 기자 26명과 2명의 언론 종사자가 살해됐습니다. 또 기자 460명과 18명의 언론 종사자가 수감됐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기자들이 탄압받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리사 카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미국 대표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러시아와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에서 언론인의 안전과 환경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At least seven journalists have been killed while covering Russia's unprovoked and unwarranted war against Ukraine.
리사 카티 미국 대표는 최소 7명의 기자가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취재하다가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21명 이상의 기자들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에서 수감됐으며 행방을 알 수 없다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러시아 정부가 얼마나 전쟁의 진실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사 카티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주관한 언론보호회의에서 여성 언론인은 남성 언론인에 비해 인터넷에 한층 더 위협받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emns all threats, harassment, and violence against journalists and media workers.
리사 카티 대사는 미국은 기자와 언론 종사자에 대한 모든 위협과 탄압 그리고 폭력을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로 정보와 의견을 자유롭게 소통시키고 부정부패와 싸우며 정부를 보다 책임성 있게 또 투명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리사 카티 대사는 언론인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탄압이나 위협 또는 폭력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